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의 침몰 여객선 세월호 인양 현장에서 발견된 유골은 사람이 아닌 동물의 뼈 조각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해양수산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현장 검증 결과 세월호가 실린 반잠수식 선박 갑판 위에서 발견된 유골 7점은 동물 뼈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 관계자들은 유골의 외관상 돼지뼈일 가능성이 있다며 유골을 수습해 정확한 감식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반잠수식 선박 갑판 위에서 4에서 18cm 크기의 유골 7조각과 신발 등 유류품 일부가 발견됐습니다. 특히 발견 장소가 세월호 객실과 가까운 곳이어서 미수습자의 유골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됐었습니다. 세월호의 미수습자는 모두 9명이며 한국 당국은 세월호를 실은 반잠수선을 오는 30일쯤 목포 신항으로 출발시킬 계획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씨의 시신은 아직 쿠알라룸푸르에 있다고 수브라마니암 말레이시아 보건장관이 말했습니다. 앞서 현지 언론들은 어제 김정남 씨의 시신이 화장터로 옮겨졌으며 그 뒤 베이징행 항공편에 실려 북한으로 향할 것이라고 보도했었습니다. 하지만 수브라마니암 장관은 오늘 기자들에게 법의학 부처에 시신 반출 요구가 있었는지 알아봐야 한다며 아직 상황이 달라진 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수브라마니암 장관은 또 보건부는 시신을 담당하는 책임자들의 지시를 받기 전까지 김 씨의 시신에 대해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씨의 친족들이 시신 처리에 관해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의 인공섬 세 곳의 건설 작업을 거의 완료했다고 미국의 연구기관이 밝혔습니다. 이로써 중국은 필요시 언제든 전투기 등 군용 자산을 분쟁 지역으로 파견할 능력을 갖추게 됐다고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최신 위성 사진 분석을 통해 주장했습니다. 이 연구소는 중국이 인공섬에 활주로와 항공기 배치시설, 레이더 부지, 견고한 지대공 미사일 격납고 등을 완성 또는 거의 완료했다고 어제 공개한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러시아는 시리아 내 반군에 대한 공습 작전을 위해 이란 군사기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모하마드 사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오늘 로이터 통신에 러시아는 이란의 군사기지를 갖고 있지 않다고 전제한 뒤 이란과 러시아가 잘 협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또 이 문제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러시아가 테러와의 전쟁을 위해 이란 시설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여름 시리아 내 반군 목표물들을 공격하기 위해 이란 공군 기지를 사용했었습니다. 유엔은 어제 핵 보유국들이 반대하는 핵무기 금지 협약에 관한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협약의 지지자들은 핵무기를 국제안보의 위협으로 간주하면서 사용될 경우 파멸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120여 개 나라들은 지난해 핵무기 금지 협약 회담 개시에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20여 개 나라들은 어제 핵무기 금지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도 협약에 반대하며 이번 회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벨라루스 당국이 반정부 시위 참가자 천여 명을 체포했다고 현지 인권단체가 밝혔습니다. 벨라루스 인권단체 베스나 측은 AP통신에 체포된 사람들 중 약 150명은 최장 25일의 구류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주말 수도 민스크 등 여러 도시에서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거리에서 항의 시위를 벌인 데 따른 것입니다. 유럽 최후의 독재자로 불리는 루카셴코 대통령에 반대하는 시위는 실직자들에게 막대한 부담을 주는 세금 부과 논란이 벌어진 지난달부터 시작됐습니다. B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3월 28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주요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핵무기 전면 폐기를 목표로 한 유엔 핵무기 금지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미국과 한국 등은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 2325 이행 보고서에서 제재에 대한 포괄적 이행은 필요하지만 6자 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는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인권 제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평양은 내일 오전에는 맑고 오후에는 구름이 조금 낍니다. 아침 기온 0도, 낮 최고 기온 14도입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끼고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m, 서해는 0.5에서 1m 사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대북 제안이었던 드레스덴 선언이 발표된 지 오늘로 3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에 직면했고 선언의 주체였던 박근혜 대통령도 현재 탄핵 상태인데요. 한국통일부는 드레스덴 선언의 정신은 유효하지만 지금은 대북 압박이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는 박근혜 정부의 드레스덴 선언 발표 3년을 맞아 드레스덴 선언의 방향성은 유효하지만 비핵화 등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28일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과 위협이 계속되는 현재의 엄중한 상황에서는 남북 간 대화와 교류보다는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셈법을 바꾸는 노력이 먼저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014년 3월 28일 독일 드레스덴에서 남북한 주민의 인도적 문제 해결과 남북 공동 번영을 위한 민생 기반시설 구축, 그리고 남북한 주민 간 동질성 회복 등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3대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복합 농촌단지 조성, 역사와 문화예술, 스포츠 교류 활성화 등의 사업들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드레스덴 선언을 흡수 통일 시도라고 비난하며 호응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북한이 지난해 초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잇따라 대형 도발을 감행한 뒤 한국 정부도 드레스덴 선언을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드레스덴 선언은 한국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정책에 기반해 남북 교류 협력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역대 정부의 남북 관계 발전과 한반도 통일 기반 조성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발표됐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드레스덴 구상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지 못한 이유가 북한의 두 차례 핵실험과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드레스덴 선언이 이처럼 실효를 거두지 못한 가운데 남북관계는 지난해 초 개성공단마저 폐쇄되면서 전면적인 단절 상태에 빠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핵 문제와 관계없이 영유아나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북한이 노골적으로 핵 능력 고도화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마저도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한국 측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민간단체인 유진벨 재단의 결핵약 지원이 전부입니다. 한국의 민간연구기관인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은 북한의 핵 질주와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한국 정치의 혼란이 겹쳐 남북교류의 물꼬를 트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드레스덴 제안을 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이제 대통령제에서 물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뭐 지금 드레스덴에서 얘기하고 있는 남북 간의 어떤 의미 있는 협력이나 화해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아니죠. 오히려 지금은 북한의 핵 능력의 고도와 또 남한 내의 그 대선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가지고 뭐 상당히 그 대북 정책을 좀 수행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국 내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선 통일을 위한 최소한의 준비 차원에서 압박 일변도의 대북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견해도 나옵니다. 동북아 평화협력연구원 전현준 원장입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역시 저 차원에서 출발해서 고차원의 정치 군사적인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과 이산가족 상봉, 이런 것들이 빨리 해결돼야 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신뢰가 회복된다고 한다면 그다음에 본격적인 경제교류 협력이라든가 정치적 교류 이렇게 나가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교류 재개를 타진하더라도 국제사회의 고조된 대북제재 분위기와 한국 국민들의 악화된 대북 여론 등을 감안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북한의 현금이 들어가지 않는 순수 사회문화 교류와 엄격한 검증 절차가 보장된 인도적 지원에 남북 교류를 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선제적 특수작전에 나서겠다고 위협한 데 대해 어떤 공격과 도발도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처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마련 중이라고도 강조했는데요.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국과 일본 등 동맹에 대한 미국의 방어 의지는 철통 같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Our commitment to the defense of our allies, including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in the face of these threats is ironclad.
에나 리치 앨런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7일 VOA와 전화 통화에서 북한의 선제 공격 경고와 관련해 어떤 공격 혹은 도발로부터도 미국과 동맹국들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전날 미군이 미한연합 독수리 훈련에 대규모 특수부대를 투입한 것을 비난하며 선제적 특수작전에 나서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리치 앨런 대변인은 북한이 국제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도발적 행동과 선동적 수사를 자제하고 국제 의무와 약속을 준수해 진지한 대화로 돌아오는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제는 오히려 북한 군사 훈련 방식에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We note that in contrast to this international monitoring of the US ROK exercises, the DPRK has not invited monitors to observe its own military.
리치 앨런 대변인은 미한 연합 군사 훈련과 달리 북한은 자체 군사 훈련에 국제 감시단을 초청하지 않고 중립국 감독위원회의 참관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미한 연합 군사 훈련은 수개월간의 사전 준비 과정을 거치고 유엔 회원국들 역시 참관단을 파견한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리치 앨런 대변인은 북중 항공 노선이 정상화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중국이 대북 제재 이행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Full implementation of this resolution will demonstrate global consensus in imposing stronger sanctions on North Korea's international trade.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은 북한의 국제 무역, 금융 거래, 무기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더욱 강력한 제재를 이행하겠다는 국제적 합의를 보여줄 것이라는 겁니다. 단둥 랑터우 국제공항은 오는 28일부터 단둥 평양 간 왕복 전세기를 운항한다고 지난 20일을 발표했습니다. 리치 앨런 대변인은 미국과 동맹국들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중대하고 점증하는 위협에 대응해 다양한 외교, 안보, 경제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핵무기 전면 폐기를 목표로 하는 유엔 핵무기 금지 협약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미국과 한국 등 40개 나라는 불참을 선언했는데요.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27일 유엔 총회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핵무기 금지 협약 협상 불참 이유를 밝혔습니다.
Is there anyone that believes that North Korea would agree to a ban on nuclear weapons?
헤일리 대사는 북한과 같은 나라가 핵무기 금지에 찬성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국제사회는 핵무기 감축 문제에서 현실적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총회는 좋은 결과를 추구할지 모르지만 북한은 환호하는 나라 중 하나가 될 것이고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과 각국 국민들은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헤일리 대사는 지금과 같은 현실에선 핵무기 금지가 배드 액터, 즉 나쁜 행위를 하는 나라들에게 핵을 허용하면서 평화와 안전을 지키려는 좋은 나라들은 핵을 갖지 못하게 할 것이라면서 이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핵무기 금지 협약 협상은 지난해 10월 123개 유엔 회원국의 찬성으로 이날 공식 시작됐습니다. 당시 미국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은 반대표를 던졌고 중국 등은 기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등은 1968년 채택된 핵확산 금지 조약 NPT를 토대로 점진적인 핵무기 감축 방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날 시작된 회의에 불참을 선언한 나라는 미국과 한국을 포함해 40여 개국에 이릅니다. 이들 나라 유엔 대사들은 이날 헤일리 대사와 함께 기자회견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미국의 경우 NPT 채택 이후 핵무기의 85%를 감축했다며 NPT 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영국의 매튜 라이크로프트 대사 역시 핵무기 감축은 영국 정부의 오랜 목표라면서 냉전 시대 이후 영국은 핵무기 50%를 줄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진적이고 다자적인 국제체제 아래 핵무기 감축이 이뤄져야 한다는 영국의 주장을 확인했습니다. 앞서 북한도 미국 등의 참가 거부를 이유로 들며 이번 협상에 대한 불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날 협상을 위해 유엔 총회장에 모인 나라들은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본의 다카미자와 노부시게 군축 대사는 북핵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했습니다.
In particular, North Korea since last year has conducted two nuclear tests and launched more than 20 ballistic missiles in clear violation of the relevan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북한은 지난해 이후 두 번의 핵실험과 20번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이 핵강국에 대한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동북아시아 지역은 물론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실제적이고 임박한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핵무기 금지협약 협상은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회의와 각국의 의견 교환 등의 방식으로 진행되며 2차 협상은 오는 6월 15일 시작됩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 관영 매체가 자신들의 핵 보유와 군사력 강화 조치들은 도발이 아니라면서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보유 자체가 국제법 위반이며 새로운 도발을 앞둔 명분 쌓기용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8일 논평원 명의의 글에서 북한의 핵 보유와 군사력 강화 조치들은 도발이 아니라 미국의 끊임없는 핵 위협과 도발의 결과라고 강변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침략과 전쟁에 앞서 상대방의 도발과 위협을 날조하는 건 미국 등 적대 세력의 상투적인 수법이라며 미국 내에서 거론되는 북한 선제 타격론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곽길서 북한체제연구실장은 북한 매체의 이 같은 주장은 강대강 전략으로 국제사회의 제재에 맞서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정책이 국제사회의 기본 질서와는 상관없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핵을 보유해 핵 보유국 지위를 갖고 협상을 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NPT 체제를 탈퇴하고 나서부터는 기본적으로 국제사회의 NPT 룰을 인정을 하지 않는 거거든요. 핵 보유를 하겠다는 걸 체제 목표로 세워서 거기에 따라서 국가를 지금 김정은이가 국정을 운영하는 거거든요. 궁극적으로 북한 김정은의 제 기본적인 마인드는 인도 파키스탄의 핵 보유 있지 않습니까? 핵을 보유한 걸 인정받고 어떤 협상을 해나가는 인도 파키스탄 핵 모델을 기본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아산정책연구원 이기범 박사는 핵 보유가 도발이 아니라는 북한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북한의 핵 보유 자체가 국제법 위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NPT, 핵확산 금지조약 탈퇴 선언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북한이 여전히 NPT 가입국이기 때문에 핵을 보유하는 것 자체가 NPT상의 의무 위반이라는 지적입니다.
핵 보유 자체가 국제법 위반이다 이거죠. NPT를 탈퇴를 안 했으니까. 탈퇴 선언을 했지만 탈퇴가 인정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NPT 여전히 NPT 당사국 파티죠. 그러니까 핵 개발을 시도하고 핵 보유를 함으로써 NPT상 국제 의무를 계속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거죠.
또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정성윤 박사는 노동신문의 논평원 기사와 관련해 새로운 도발을 앞둔 명분 축적용일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최근에 보여준 도발의 양상을 볼 때 항상 도발 직전에 자신들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대한 명분을 호소하는 적이 많아요. 즉 만약에 지금 일각에서 예상하는 것처럼 북한이 4월 달에 조만간 제6차 핵실험이나 혹은 중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앞두고 거기에 대한 명분 축적용 발언이다.
한편 노동신문은 같은 날 다른 기사에서도 미국의 선제타격 가능성을 주장하며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신문은 미국이 언제나 선전포고도 없이 불시에 무력 침공을 감행해왔지만 그 어떠한 군사적 침공도 통하지 않았다며 전쟁이 일어날 경우 반드시 보복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신문은 이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책동이 계속되는 한 북한은 핵무력 강화 조치를 연속적으로 취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의 이러한 주장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조만간 마련할 새 대북 정책에 선제타격 선택권이 포함되지 않도록 견제하는 것이란 풀이도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이 한 달 안에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50%에 달한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북한의 도발은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미한 군사훈련이 시작되면 특히 활발해진다는 분석인데요.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북한이 앞으로 30일 이내에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할 가능성을 50%로 예측했습니다. 이 연구소는 27일 전문가 분석, 위성사진, 과거 통계 등 전통적 자료에 다양한 인터넷 정보를 접목한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이 같은 수치를 산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14일 이내에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은 22%로 추산됐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북한의 30일 이내 대량 살상무기 활동 가능성이 지난 18일부터 꾸준히 높아지다가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에 실패한 22일 51%로 정점에 오른 뒤 다소 떨어졌으며 27일 오전 다시 상승세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런 예측은 지난 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계속되는 미한 독수리 연합훈련과 키리졸브 훈련 기간 북한이 도발할 것이라는 이 연구소의 실증 연구 결과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고 전했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언론의 추측과 달리 북한의 도발은 미한 군사훈련 자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면서 훈련 시작 4주에서 8주 전 미북 관계를 최상의 예측 지표로 제시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미북 관계가 크게 악화된 이후 시작된 미한 연합군사훈련 기간 동안 북한이 9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연구소는 올해 들어서도 두 나라 관계 지표가 여전히 부정적이고 북한은 벌써 두 차례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다며 다음 달에도 도발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며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 노재천 공보실장은 오늘 기자설명에서 북한이 최근 탄도미사일 엔진 시험을 3차례 했다는 미국 CNN 보도와 관련해 북한이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노 실장은 북한의 ICBM 발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만반의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CNN 방송은 북한이 지난 19일 공개한 신형 고출력 로켓 엔진 지상 분출 시험 외에도 최근 수주간 3차례 엔진 시험을 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 제재 결의 이행 보고서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반대를 거듭 주장했습니다. 또 각 정부 기관을 통해 결의 이행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제재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이 지난 15일 제출한 대북 제재 결의 232로 이행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보고서에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와 6자 회담, 대화와 협상 등 중국이 북핵 문제 해법으로 주장하는 내용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중국은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평화와 안정 유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옹호해왔다면서 제재는 목표가 아니며 안보리 결의도 한반도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와 협상만이 유일하고 올바른 해결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또 중국은 결의 2325가 6자회담 재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균형 잡힌 방식으로 결의에 대한 포괄적 이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각국의 대북 제재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이행 보고서에 이처럼 자국의 주장을 담은 나라는 사실상 중국이 유일합니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제출한 22705 이행 보고서에서도 같은 주장을 펼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북제재위원회가 별도의 웹사이트 공지를 통해 제시한 이행보고서 작성에 관한 지침에는 사드 반대나 대화 등 평화와 관련된 내용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다만 중국은 나머지 부분을 통해 자국 정부가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한 충실한 이행을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2325 채택 이후 모든 중국 정부 부처와 지방정부, 홍콩과 마카오 등 특별행정구 등에 결의 이행을 지시하는 통지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상무부와 공업정보화부, 국가원자력기구, 해관총서 등이 공동으로 북한으로부터 수입이 금지되는 품목 등을 담은 시행령을 발표한 사실과 함께 지난 2월 18일 중국 상무부가 북한산 석탄 수입 금지령을 내린 사실도 명시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편 2월 중 북한의 대중국 석탄 수출이 전달에 이어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중 석탄 수출이 유엔이 정한 상한선에 근접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해관총소 통계에 따르면 지난 2월 북한은 중국에 석탄 약 9,700만 달러치를 수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약 43% 증가한 액수입니다. 북한의 대중 석탄 수출액은 올해 들어 총 2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수출을 근거로 올해 대중 석탄 수출이 유엔 결의안에 지정된 상한선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채택된 유엔 대북 제재 결의 2321호는 2017년부터 한 해 수출액 4억 달러나 수출량 750만 톤 가운데 먼저 도달하는 수치를 상한선으로 지정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2월 초 올해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스테판 해거드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교수는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지난해 12월 중국으로 초과 수출된 석탄 1억 3천만 달러치와 올해 1, 2월 수출액을 합하면 상한선 4억 달러에 근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보리 대북결의 2321호는 결의 채택 시점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북한이 5,349만 달러 혹은 100만 통 이상 석탄을 수출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를 어기고 2016년 12월 모두 1억 8천만 달러치의 석탄을 북한에서 수입했습니다. 올해 2월까지 중국이 북한에서 가장 많이 수입한 품목은 역시 석탄이었고 의류가 6,200만 달러치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중국이 북한에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은 전자기기와 그 부품으로 액수로는 6,100만 달러에 달했고 다음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 차량 3,300만 달러치가 북한에 팔렸습니다. 한편 대북결의 2321호가 교역을 금지한 구리나 아연 은제품이 소액 중국에 팔려 눈길을 끕니다. 하지만 역시 수출입이 금지된 금이나 희토류, 바나듐, 조각상 그리고 헬리콥터의 교역은 없었습니다. 스테판 해거드 교수는 대중 석탄 수출 관련 통계가 맞는다면 중국이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 필라델피아의 민간단체인 외교정책연구원의 벤자민 실버스타인 연구원은 BOA에 중국이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한 데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o I think that, well, first of all, I think that before China reaches closer to or even breaches the 400 million limit, it's obviously too soon to tell anything certain about compliance.
중국이 유엔 제재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차원보다는 전체적으로 자국 내 석탄 사용을 줄이려는 노력의 하나로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했다고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버스타인 연구원은 중국이 북한뿐만 아니라 호주산과 몽골산 석탄 수입도 크게 줄였다며 중국이 석탄 수입 중단으로 북한을 강하게 압박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이르다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인권 제재를 확대해야 한다고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가 말했습니다. 킹 특사는 또 중국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제재도 미국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가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승인된 지 3주년을 기념하는 북한인권토론회가 27일 워싱턴에서 열렸습니다. 미국 기업연구소 AI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대북인권제재가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need to continue to press North Korea with sanctions on human rights.
인권 관련 제재로 북한을 계속 압박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나라들도 대북인권제재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겁니다. 킹 전 특사는 제재는 광범위해야 하고 다른 나라들도 참여해야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북 간 무역관계가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 다른 나라들, 특히 중국의 협력이 없으면 제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킹 특사는 또 미국 정부가 북한을 돕는 중국 기업들을 겨냥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secondary sanctions, which would particularly bite Chinese firms, are something that we ought to be doing.
미국 정부가 북한과 관련해 문제를 일으키는 중국 기업들을 식별해 이들이 제재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킹 특사는 특히 미국 정부가 그 같은 중국 기업들을 추적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킹 전 특사는 미국 정부 일각에서 유엔 인권이사회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앞으로도 대북 압박 도구로 인권이사회를 계속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COI 보고서가 나온 지 3년이 지났지만 북한의 인권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What is really disappointing is nothing on the ground has really improved in DPRK. And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인권을 위협하는 조치들과 핵개발, 미사일 발사 등으로 더욱 악화된 것이 실망스럽다는 겁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씨를 암살한 것도 놀랄 일이 아니라며 이는 북한 정권이 지난 70년 동안 계속 해오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의 이정훈 북한인권특사는 북한이 핵과 인권 정책을 바꾸도록 설득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outh Korea's had 10 years of engagement policy where during the 10-year period we've had as much as 10
한국이 10년 동안 대북 교류 정책을 실시했고 이때 최대 100억 달러가 북한으로 흘러들어갔지만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한 것이 바로 이 시기라는 겁니다. 이 대사는 지금은 북한 인권 문제를 따로 떼어내서 다룰 수 없게 된 상황이라며 이제는 북한 인권 문제의 진전을 탄도미사일과 핵 위협의 진전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 당국의 지난 1, 2월 식량 배급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유엔 권장량뿐만 아니라 북한 당국이 목표하는 수준에도 크게 못 미쳤습니다. 조은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은 1월과 2월 성인 한 명당 하루 평균 400g의 식량을 배급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세계 식량 계획 WFP는 최근 발표한 북한 국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2016년 1월과 2월 하루 370g의 식량을 배급한 것에 비해서는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북한의 수확량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WFP는 그러나 400g의 배급량은 유엔의 1인당 하루 최소 권장량의 69%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당국의 목표로 하는 573g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북한 당국은 지난해 1분기 주민 한 명당 하루 370g의 식량을 분배했고 이어 2분기에는 360g, 3분기에는 300g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10월과 11월 380g으로 증가했으며 12월에는 400g으로 지난해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유엔은 2017 대북 인도주의 필요와 우선순위 보고서에서 북한 주민의 70%인 1,800만 명이 공공 배급 체계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들은 곡물과 감자를 배급받지만 단백질과 지방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전체 주민의 41%인 1,050만 명은 영양결핍 상태라고 유엔은 지적했습니다. 한편 WFP는 보고서에서 지난달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 등 북한 취약계층 68만 명에게 1,504톤의 식량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월에 지원한 2,566톤에 비하면 약 40% 줄어든 것입니다. WFP는 자금이 부족해 3월에 19만 명의 유치원생 어린이들을 배급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타가소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들에게는 표준 배급량의 3분의 2만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자금이 확보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유치원생에 대한 배급을 중단하고 이후 배급 대상 지역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식량이 부족한 시기인 6월에서 8월 기간에는 모든 수혜 대상에게 정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지난 7월부터 2년 6개월 일정으로 북한 주민 170만 명을 대상으로 영양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에 따르면 오는 2018년 12월까지 필요한 예산 1억 2,900만 달러 가운데 지금까지 모금된 액수는 목표액의 25%인 3,240만 달러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북한이 최근 국제 아이스 하키 연맹을 통해 강원도 강릉에서 열리는 여자 세계 선수권 대회에 참가 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국제 관례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승인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강원도 강릉에서 2017년 여자 아이스하키 세계선수권대회 4부 리그 경기가 다음 달 2일부터 8일까지 열립니다. 북한 대표팀은 다음 달 1일부터 9일까지 체류 일정으로 방한하겠다고 신청했으며 선수단은 선수 20명을 비롯해 코치와 지원 인력 10명 등 3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 번호는 1-202-205-9942번,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 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24시간 이용 가능한 무료 전화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뉴스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중국이 남중국해 인공섬들에 조성하고 있는 군사시설이 완공 단계에 접어든 걸로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분석했습니다. 예. 어떤 상황인지 좀 보겠고요. 영국이 내일 유럽연합 EU 탈퇴 절차를 시작하는데요. EU 측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네.
또 데빈 누네스 미 하원 정보위원회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 측과 러시아 관계에 관한 조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민주당 의원들이 촉구를 하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자, 먼저 중국이 남중국해에 만들고 있는 군사시설이 완공 단계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왔군요.
예, 그렇습니다. 중국 대륙 남쪽과 베트남 서쪽 해안 그리고 필리핀, 타이완 등 이 섬나라들로 둘러싸인 바다인 이 남중국해의 대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꾸준하게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국제적인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예.
중국이 짓고 있는 이 해역 인공섬 내 군사시설이 완공 단계에 접어든 걸로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죠.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분석했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위성사진을 바탕으로 이런 분석을 한 거라고요?
네. CSIS 산하 아시아 해양 투명성 이니셔티브가요. 최근 촬영된 위성사진을 살펴본 결과 남중국해 핵심 분쟁 지역인 이 스프레틀리제도 중국 이름은 난사군도인데요. 여기에 중국이 만든 인공섬 세 곳에 각각 전투기 20대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경납고와 레이더 장비를 비롯한 이 군사시설이 거의 완공이 됐다고 어제 공개했습니다. 예. 이같이 완공 단계의 군사시설이 확인된 인공섬들은 피어리크로스 암초, 중국명으로는 융수자우라고 하고요. 예. 미스치프 암초, 또 수비암초라고 합니다.
어떤 섬에 어떤 시설을 지었는지도 이 위성사진에서 드러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피어리크로스에는 전투기 24대, 또 금유기, 급유기 이렇게 대형 항공기 한 넉대를 세워둘 수 있는 격납고 시설이 보였고요. 레이더 기지도 여러 개 확인됐습니다. 예. 미스치프에도 이 전투기 한 20여 대가 넘게 수용될 수 있는 격납고, 또 지붕이 열고 닫히는 미사일 격납 시설이 정비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 수비에는 이들 군사 시설을 지키기 위한 이 고주파 레이더 장치가 설치됐습니다.
그렇군요. CSIS가 분석한 걸로만 본다면 중국이 이 지역에 곧 전투기와 미사일을 배치할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중국이 뭐 언제라도 전투기와 이동식 미사일 발사 설비를 스프레틀리 제도에 배치할 수 있는 상태로 CSIS 측이 설명을 했는데요. 예. 중국이 이미 제도 안에 조성한 공군기지 세 곳, 또 인근 파라셀 제도에 있는 한 곳과 연계해서 남중국해 거의 모든 해역에 걸쳐서 군사작전을 펼칠 수 있게 된 겁니다.
예. 그런데 얼마 전 중국 총리는 남중국해를 군사 거점화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리커창 중국 총리가 지난 금요일에 호주를 방문해서 멜컴 턴불 총리하고 회담을 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예. 남중국해에 짓고 있는 시설들이 군사 설비가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관련 설비들은 기본적으로 민간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뭐 전투기 격납고라든가 미사일 등 이런 것들이 군사시설이 아니다, 이런 건 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리 총리는요, 이 시설들이 어느 정도 국방장비이긴 하지만 예. 이 항행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 항행의 자유라는 것이 해당 해역을 통과하는 해상 항공 교역 물류 통행에 관한 건데요.
네.
지난해 10만 척 이상의 선박이 부근 해역을 오갔는데 이 해적들의 그 들끓는 위험 때문에 이들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리 총리가 이 같은 조치가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 국방 장비기는 하지만 이런 걸 사용 목적은 전혀 군사적인 건 아니다라는 그런 논리인 것 같은데
네.
그렇다더라도 이런 시설들을 이미 갖추어져 있다면 군사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국방 장비이긴 하지만 민간용, 이 말이 언뜻 들어도 앞뒤가 좀 안 맞는데요.
예.
서방의 군사 안보 전문가들은요, 이 리 총리의 발언에 대해서 본래 의도대로 남중국해 군사 거점화를 진행하면서 미국 등과의 마찰을 최대한 좀 줄여보려는 면피용 설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이 남중국해 군사 거점화를 중단하라고 꾸준히 요구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당사국인 필리핀을 비롯한 이웃 나라들이 중국의 시설물 건설에 크게 반발해 오고 있는데요.
예.
미국 정부는 이 백악관 대변인 논평, 국무장관, 국방장관 발언 등을 통해서 꾸준히 이 남중국해 군사 건설 시설 건설을 멈추라고 요구를 해왔습니다.
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요, 남중국해에서 국제사회와 미국의 이익을 지키겠다고 공언을 했는데요. 다음 달 초에 미국에서 열릴 이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해 두 정상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또 중국 정부가 이 남중국해 시설물 건설이 정당하다고 주장을 했군요.
네. 하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요, 오늘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중국이 이 남중국해 내부에서 벌이고 있는 모든 활동에 대해서 정당한 주권 행사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또 난사군도는 중국 고유의 영토라면서 남중국해 영유권을 재차 주장하고요. 중국이 자국 영토에 방위시설을 설치할지 말지는 주권 범위 안에 있는 일이고 국제법도 주권 국가의 자유권을 보장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완공 단계인 것으로 드러난 격납고 같은 시설물에 조만간 전투기 등을 배치할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다라고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네, 영국의 유럽연합 EU 탈퇴 절차가 내일 시작됩니까?
네, 영국이 유럽연합 EU에서 탈퇴하는 공식 절차를 내일 시작합니다. 영국은 이주민 급증, 또 분담금 갈등 등을 이유로 해서 지난해 6월 국민투표를 통해서 EU에서 떠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예.
탈퇴 반대 여론이 국내외에서 급증하면서 실제 탈퇴를 언제부터, 그 절차를 언제부터 또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를 놓고 다른 EU 회원국들하고 마찰을 빚다가
예.
마침내 EU 측과 본격적인 탈퇴 협상을 시작하는 겁니다.
탈퇴 협상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내일 EU 탈퇴를 27개 회원국에 공식 통보합니다.
예.
관련 규정을 담은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하는 건데요. EU 각국 지도자들이 다음 달 29일에 특별 정상회의를 열어서 이 협상 가이드라인 요강을 짜고 EU 집행위원회 협상 대표한테 영국 정부를 상대할 전권을 위임하게 됩니다.
예.
이후에 한 2년 동안 영국과 EU 양측이 협상 조건을 놓고 공방을 벌이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어떤 조건을 놓고 2년 동안은 협상을 해야 하는 건가요?
네, 메이 영국 총리가요. 탈퇴 이후에도 EU 측과 이 포괄적 자유무역 협정을 맺어서 유럽 단일시장 접근권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밝혀왔는데요.
예.
EU라는 경제사회 공동체를 떠나긴 하지만 이 회원국으로 누려왔던 경제적 이익을 최대한 유지하겠다라는 건데요.
예.
다른 회원국들이 이에 또 호의적이질 않아서 협상이 또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네.
돈 문제도 있는데요.
예.
유럽연합이 2014년에서 20년 예산계획 확정 당시에 영국이 약속한 분담금을 포함해서 약 600억 유로, 한 638억 달러의 재정 의무를 이행하고 나가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예.
하지만 영국은 탈퇴 결정 이후 집행되는 분담금까지는 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EU 측은 영국의 탈퇴를 또 달가하지 않고 있는데요. 영국의 뒤를 이어서 다른 회원국이 추가로 탈퇴할 경우 EU가 붕괴 위기에 직면하게 될 걸로 윙커 위원장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 기간에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돕기 위해서 러시아 측과 또 트럼프 캠프 측이 뭐 공모를 했다 이런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미 의회 상원과 하원 정보위원회가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지금 공화당 소속인 데빈 누네스 하원 정보위원장이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네요.
네,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하고 하원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애덤 시프 의원,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이 누네스 위원장에게 러시아 관련 조사에서 손을 떼라고 촉구하고 있는데요.
예.
슈프 의원은 가볍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면서 이 시점에서 누네스 위원장이 관련 조사에서 빠지는 게 적절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인 척 슈머 의원은 또 한 발 더 나가서 폴 라이원 하원 의장에게 정보위원장을 교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인사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뭡니까?
네, 누네스 위원장이 지난주 백악관에서 정보원을 만났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예.
누네스 위원장이 지난 수요일, 지난해 대통령 선거 후에 정권 인수 기간에 미국 정보기관이 트럼프 인수위 측 관계자들과 대화를 수집을 했고 대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여러 정보기관에 퍼뜨렸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예.
이 사찰 대상이 트럼프 인수위는 아니었지만 외국인에 대한 통상적인 정보 수집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인수위 관계자들의 대화 내용이 수집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누네스 위원장 본인 역시 인수위원회에 속해 있었죠.
네. 슈프 의원도 이 점을 지적을 했는데요.
예.
누네스 위원장이 같은 정보위 소속 의원들하고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먼저 언론과 백악관에 알린 점도 문제가 됐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누네스 위원장의 발표에 따라서 뭐 어느 정도 자신의 발언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받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을 했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초에 오바마 행정부가 트럼프 인수위를 도청했다고 주장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오바마 전 대통령이나 연방수사국 등이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을 했죠.
예. 그런데 누네스 위원장은 왜 백악관에서 정보원을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 누네스 위원장은 안심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보고서를 보기 위해서 백악관에서 만났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예.
아직 그 정보원이 누군지는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예.
션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요. 누네스 위원장이 백악관 관계자는 아니라고 말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가 이번 그 의혹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정보위원장이다. 이런 걸 이제 민주당 인사 측에서 문제를 삼고 있군요.
네.
자, 지금 이제 하원과 상원에서 이 문제와 관련 관련돼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가 상원에 나가서 조사를 받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죠.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이 상원에 나가서 의원들의 질문을 받겠다라고 자발적으로 나섰는데요.
예.
쿠슈너 고문은 지난해 12월에 세르게이 키슬리악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하고 만나고 러시아 국영개발은행 총재를 만난 일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 은행은 미국의 제재 대상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네.
스파이서 대변인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쿠슈너 고문이 선거운동 기간과 정권 인수 기간에 외국 정부에 대한 접촉 창구 역할을 했다는 건데요.
네.
뭐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면서 당시 맡은 일을 했을 뿐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희안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 평양은 오전에는 맑고 오후에는 구름이 조금 낍니다. 아침 기온 0도, 낮 최고 기온 14도입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끼고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3m, 서해는 0.5에서 1m 사이입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구름 끼며 대체로 흐릴 것으로 보입니다. 양덕 아침 기온 영하 4도, 낮 기온 13도. 신유주 아침 기온 1도, 낮 기온 12도, 수풍 아침에는 영하 2도, 낮 기온은 13도, 중강 아침에는 영하 3도, 낮에는 13도가 예상됩니다. 강계 아침 기온 영하 2도, 낮 기온 14도, 희천 아침 기온 영하 3도, 낮 기온은 13도입니다. 황해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해주 아침에는 1도, 낮 기온은 13도, 용현 아침에는 0도, 낮에는 13도가 예상되고요. 개성 아침 기온 1도, 낮 기온은 15도입니다. 사리온 아침에는 영하 1도, 낮 기온은 15도입니다. 함경 남도와 함경 북도 구름이 끼고 흐리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1도, 낮 기온은 18도, 해산 아침에는 영하 5도, 낮 기온은 12도, 장진 아침에는 영하 7도, 낮에는 8도, 풍산 아침에는 영하 5도, 낮에는 9도입니다. 청진 아침 기온 5도, 낮 기온은 16도고요. 웅기의 아침 기온 1도, 낮 기온 11도가 예상됩니다. 삼지연 아침에는 영하 8도, 낮 기온은 6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상에도 대체로 구름이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0.5에서 3m, 서해 북부는 0.5에서 1m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3월 28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인데요.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의 침몰 여객선 세월호 인양 현장에서 발견된 유골은 사람이 아닌 동물의 뼈 조각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해양수산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현장 검증 결과 세월호가 실린 반잠수식 선박 갑판위에서 발견된 유골 7점은 동물뼈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 관계자들은 유골의 외관상 돼지뼈일 가능성이 있다며 유골을 수습해 정확한 감식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반잠수식 선박 갑판 위에서 4에서 18cm 크기의 유골 7조각과 신발 등 유류품 일부가 발견됐습니다. 이에 따라 미수습자의 유골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됐었습니다. 세월호의 미수습자는 모두 9명이며 한국 당국은 세월호를 실은 반잠수선을 오는 30일쯤 목포 신항으로 출발시킬 계획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씨의 시신은 아직 쿠알라룸푸르에 있다고 수브라마니암 말레이시아 보건장관이 말했습니다. 앞서 현지 언론들은 어제 김정남 씨의 시신이 화장터로 옮겨졌으며 그뒤 베이징행 항공편에 실려 북한으로 향할 것이라고 보도했었습니다. 하지만 수브라마니암 장관은 오늘 기자들에게 법의학 부처에 시신 반출 요구가 있었는지 알아봐야 한다며 아직 상황이 달라진 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수브라마니암 장관은 또 보건부는 시신을 담당하는 책임자들의 지시를 받기 전까지 김 씨의 시신에 대해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씨의 친족들이 시신 처리에 관해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스브라마니암 장관은 북한에 고립돼 있는 말레이시아인들의 출국에 관한 협상은 외교부와 총리실에서 맡고 있다고 밝혔지만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의 인공섬 세 곳의 건설 작업을 거의 완료했다고 미국의 연구기관이 밝혔습니다. 이로써 중국은 필요시 언제든 전투기 등 군용 자산을 분쟁 지역으로 파견할 능력을 갖추게 됐다고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최신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주장했습니다. 이 연구소는 중국이 인공섬에 활주로와 항공기 배치시설, 레이더 부지, 견고한 지대공 미사일 경납고 등을 완성 또는 거의 완료했다고 어제 공개한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보고서가 언급한 스프레틀리 군돈의 수비와 미스치프, 피어리 크로스 섬은 중국과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타이완, 브루나이 등이 영유권 분쟁을 빚는 곳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러시아는 시리아 내 반군에 대한 공습 작전을 위해 이란 군사기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무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오늘 로이터 통신에 러시아는 이란의 군사기지를 갖고 있지 않다고 전제한 뒤 이란과 러시아가 잘 협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또 이 문제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러시아가 테러와의 전쟁을 위해 이란 시설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여름 시리아 내 반군 목표물들을 공격하기 위해 이란 공군 기지를 사용했습니다. 해외 강대국이 이란 기지를 사용한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입니다. 유엔은 어제 핵 보유국들이 반대하는 핵무기 금지 협약에 관한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협약의 지지자들은 핵무기를 국제안보의 위협으로 간주하면서 사용될 경우 파멸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120여 개의 나라들은 지난해 핵무기 금지 협약 회담 개시에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20여 개의 나라들은 어제 핵무기 금지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도 협약에 반대하며 이번 회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벨라루스 당국이 반정부 시위 참가자 천여 명을 체포했다고 현지 인권단체가 밝혔습니다. 벨라루스 인권단체 베스나 측은 AP통신에 체포된 사람들 중 약 150명은 최장 25일의 구류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주말 수도 민스크 등 여러 도시에서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거리에서 항의 시위를 벌인 데 따른 것입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